환호. 5절 하반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하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능력을 입습니다. 구주의 격려를 받아 이기는 것은 안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많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반응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한 음률과 한 박자가 아니라면 전쟁터에서 우리의 결과는 곧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사밭이 진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게 한 것처럼 지금 주님의 진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들을 때 자연히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증거와 부활과 왕노릇하심을 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들이 소리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어 노래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충성된 성도들의 찬양의 노래는 요한을 통하여 홀연히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구속으로 인하여 진 빚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싫어하는 세상과 단절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제자와 증거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록 여기에서는 주 예수님과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지 않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문에서 현재형으로 곧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해방의 원문은 과거형으로 곧 그분이 이미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미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측량하려면 그분의 이전의 역사, 곧 피 흘리심으로 죄를 깨끗게 하심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모두 의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하는 느낌과 체험을 사용하여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전에 자신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해방하신 것으로 인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보혈의 가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라면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얻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발전이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죄악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깨끗게 하심과 지금의 영원히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에 감사하며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은 데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복해야만 이와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했지만 그들의 제사장 직분 역시 휘장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하나의 나라, 곧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 앞, 곧 기쁨과 찬양과 중보기도의 장소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비록 우리의 위치가 이와 같을지라도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일을 처리하게 하면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막안에서 주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분명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을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분은 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개인이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더욱 연합하여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로 합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왕국의 때에 우리는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래에 있는 것이며 현재가 아닙니다. 장래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지극히 크고 비할 데 없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시대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연합하여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인간 세상의 득실을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을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래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사 우리가 해 아래에 헛된 것을 탐하거나 사모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경시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학대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극히 밝은 장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회막 안에 숨겨져 있고 아주 작아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권세를 잡고 세상을 그 경계로 하고 영세를 그 기한으로 하는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얻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왕이 되어 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땅히 한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천년왕국 가운데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성경 구절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데 왜 믿는 이들이 다 왕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다음을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온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예비하셨지만 성도들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성도들 모두가 상을 얻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근신하며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가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곧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여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래에 영광 얻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지금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또한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광을 받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세상에 매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 그분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무슨 느낌이 있거나 혹은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절대로 우리의 요동하는 느낌이나 빈곤한 체험을 따라 바래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마땅히 그분이 전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장래에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지금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하든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히 모든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돌릴 수 있습니다. 후에 영원한 세상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아멘은 우리 개인의 목소리를 교회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지게 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회중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며 함께 하나의 제목을 가지며 함께 하나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인의 소리를 발해내고 개인의 기쁨을 바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복된 것입니다. 사도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와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소리는 반드시 큰 무리 가운데서 소멸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하나 모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은 자연히 특별한 찬송을 바라게 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모두 군중의 환호 소리와 합하는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감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노래를 발해내며 찬양한 후에는 또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히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증거가 됩니다. 에녹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에녹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이 그가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에서도 에녹처럼 한면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는다면 충성스러운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높이 오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비록 5절부터 7절까지가 모두 성도들의 환호이지만 5절과 6절은 그들의 찬송시이고 7절은 그들이 주님을 찬양한 후 세상 사람들에게 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와 주님의 교통이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기쁜 하나의 일은 바로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분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통할 뜻이 생기게 하고 경배할 마음을 바라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의 장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 중에 일부이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얽매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약 예언을 살펴본다면 자연히 기묘하고 흥미있는 많은 사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마음 가운데의 교통은 도리어 적습니다. 예언에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균형 있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낳고 영을 굶주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분석할 줄 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분과의 교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주님을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방하며 어떻게 우리를 높은 위치에 두는가를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느낌으로 경배하게 하고 경배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게 합니다. 예언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물론 틀린 것이며 올무에 빠지는 것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만약 예언의 중요한 구절을 헛되이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다면 자연히 주님을 경배할 능력이 없게 되고 또한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경건은 주님을 경배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마땅히 하늘에서 먼저 교통이 있어야 땅에서 효력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경배, 찬양은 마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유실된 실행인 듯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예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본다면 예언은 우리의 경배를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당신과 나에게는 이 간증이 있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분명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한 방면으로는 그 자신의 기쁨으로 인하여, 한 방면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고뇌로 인하여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외칩니다. 요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화롭게 되심을 간절히 열망함으로 인해 마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본 것처럼 볼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가 오시리라. 여기에 그 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이 예수는 승천하셨으며 후에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결코 성령의 강림이 아니며 또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아니며 더욱 주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분 자신이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것이며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오시리라. 이것은 그분이 7년 환난 전에 이기는 성도들을 맞으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분이 7년 환난 마지막에 공중에 오셔서 환난을 거친 성도들과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맞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7년 환난 후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년 환난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하늘로 들림받을 것임을 압니다. 7년 환난이 거의 끝날 때 주님은 직접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죽고 부활한 이들과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후에 그분은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언을 알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순서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일로 누가복음 21장 36절과 계시록 3장 10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명, 곧 구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거룩해 된 생명, 곧 이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서 들림받음은 대단히 기묘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지금 우리에게 승천의 생명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실제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하늘에 오르고 후에 몸이 들림받는 것 또한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승천은 바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에, 그분의 부활 안에, 그분의 승천 안에 연합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방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성도들을 들어올리심은 그들의 영적인 생명 외에 그들의 몸을 들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이며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것은 다만 성도들의 육체가 구속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결코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온전케 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체험에 있어서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에 연합됨이 없는 성도는 땅에 남아서 고난을 받아야 하며 들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로 대환난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고난을 사용하여 그들을 가르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편달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 하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의 응답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부득불 은혜 가운데서 책망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밀은 창고에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성도 역시 하늘로 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을 매혹하여 하늘로 오르게 할 수 없다면 주님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사용해서 그들의 영이 승천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대환난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 역시 예비가 다 되면 주님은 친히 공중에 강림하시어 그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후서 5장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현재의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격려로 인해 그분의 성령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깊이 깊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승천하는 체험이 있어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얻고 들어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늘로 들림받은 후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가 되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함께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연합, 곧 함께 죽음, 함께 부활함, 함께 승천함, 함께 나타남을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나타남은 곧 이 땅에 와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 열국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살펴볼 때는 마땅히 신중하게 이 세 가지, 곧 이기는 성도의 특별한 들림받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한 구절의 성경은 교회가 그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보고하는 것, 곧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은 이하의 모든 상황과 완전히 상합합니다. 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과 상합합니다. 그는 그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증거와도 상통합니다. 주 예수님은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신 대로 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가야바 등에게 하신 말씀과도 상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은 그분의 승천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제는 그분이 권능을 얻는 때입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방인, 유대인을 막론하고 결국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들어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오심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찌른 자는 원래 로마 병정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도리어 유대인들이 찌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그를 찌른 자는 비록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안에 있습니다. 각인의 눈에서 각인이라는 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 땅은 원문에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바로 모든 지파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통곡하는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찔림을 당한 주님을 본 후에 그들이 크게 애통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다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두 지파만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나 이 두 지파가 왕과 제사장의 지파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의미는 역시 온 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 역시 온 족속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곡만을 말하지 않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의 애곡도 말합니다. 스가랴의 애곡은 전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의 애곡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회개이며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두려움이 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은혜 시대는 이미 완전히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공의에 따라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애곡한다면 왜 지금 애곡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이여,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와서 당신의 죄를 애곡하고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지 않습니까? 오는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당신이 울어도 너무 늦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께 속히 오기를 청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여기의 순서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스가랴서를 읽어야 합니다. 7년의 마지막에 열국은 모여서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은 감람산으로 도망하며 주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게 되며 흰옷을 입은 사람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산은 가운데서부터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로부터 도망할 것입니다. 후에 그들은 주 예수님 곧 그들이 찌른 이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어떤 이가 주님에게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찌미냐고 물을 때 주님은 그것이 친구의 집에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버린 예수가 원래 그리스도였음을 알고서 애곡하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후에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주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이방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재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잘 대한 이들 곧 양은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어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대한 이들 곧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하리라. 아멘. 원문에 따르면 그러하리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의 의미는 아멘과 완전히 상통합니다. 그 차이는 다만 그 한 단어는 헬라어이고 아멘은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다만 하나의 뜻을 두 나라 문자를 써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사도가 이 두 글자를 사용하여 끝을 맺는 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교회의 뜻은 진심으로 원하는 바라는 것, 교회의 이 움직임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두 글자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각 서신 가운데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임을 나타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한 후에 두 개의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뒤에 둠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함을 나타냅니다. 비록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죄인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로 애곡하게 하고 화를 입게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도리어 아멘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아끼고 주님의 강림을 지연시키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읽을 때 역시 아멘하고 또 아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구주의 나타나심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주님에 의해 매혹되어 어떤 것도 우리와 주님 사이에 설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 죄인을 사랑하셨으며 그분은 그분의 일을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분의 그리스도가 마땅히 다시 오셔야 한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은혜에 대하여 조금의 의문도 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주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주님 사이에 더욱 깊은 애정과 연모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6, 7절에는 두 개의 아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인해 자기에게 아름다운 장래가 있는 것을 기뻐하듯이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날로 재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기롱하는 자들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